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던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외무부를 인용해 시모나 헬퍼린 러시아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전날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헬퍼린 대사는 이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대인 대학살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헬퍼린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구출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하마스 측 대표단에 러시아인 3명이 포함된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4일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동을 순방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칼리드 빈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방위사업청 사우디 국방부 간 MOU 체결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위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무기체계 연구, 개발, 생산 논의를 진행할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 파트너십에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알사우드 장관도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압둘라 빈 반다르 알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사우디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 탄약, 전자광학체계 등 총 9억 8,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고 음악상 중 하나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가 올해의 앨범상을 네 번째로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렸던 6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2022년 말 발표했던 앨범 미드나이트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 씨의 그래미상 4회 수상은 지금까지 최다 수상자였던 프랭크 시네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의 3회 기록을 깬 것입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상에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수록곡 What Was I Made For를 부른 가수 빌리 아일리시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발표 뒤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곡 플라워스의 마일리 사이러스 씨가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미상은 축음기를 뜻하는 그래모폰에서 명칭이 유래한 상으로 1959년부터 음반 예술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이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지난주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12명이 사망했다고 칠레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화재는 현재 강풍 등의 영향으로 관광 명소인 해안도시 비나델마르와 발파라이소 외곽까지 번진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산 중턱과 민가 지역에서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 비나델마르 지역은 주변이 모두 불에 탔으며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발파라이소 지역 영상에도 주거용 고층 건물 근처 산에 난 불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연무가 다른 도시 지역을 뒤덮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마누엘 몬살레브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칠레 전역에서 총 16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비나델마루와 퀼푸에 지역에서만 주택 14,000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피해 지역에 밤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했으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군과 소방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난 2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탄두부를 키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과 방어용의 신형 미사일들을 잇따라 쏘면서 미사일 다변화와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즉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난 2일 진행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총국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시험들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시험 현장 모습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사진엔 순항미사일이 낮게 날아 육지에 있는 목표 건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해당 미사일들의 이름이나 시험 발사 장소, 비행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당국의 탐지 자산이 포착한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거리도 지난달 30일에 화살 2형 발사 때보다 짧았는데 이는 기존에 발사된 순항미사일보다 탄두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 주장에 대해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초대형 전투부 개발은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 제시한 중핵적 구상 가운데 포함된 목표로 전략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순항미사일의 전략 무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순항미사일을 전략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산 30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가톤급의 수소폭탄급 탄두를 싣겠다. 이걸 지금 시도하는 거죠.
초대형 탄두 순항 미사일이 핵탄두를 싣는 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탄두의 위력을 증강시킨 기종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불화살 3-31과 외관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명예교수는 해상 함정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토마호크 5와 유사한 기능의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대형 탄두는 관통형 탄두여야 되고 그 탄두가 터졌을 때는 그 함정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탄두가 초대형 탄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로 주일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여기에 유사시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고위력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식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펼 능력을 가지려고 할 수 있다고 권명예 교수는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다종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며 개발 비용에 비해 전력 증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탄두 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의 탄두부 길이를 늘려 위력이 더 큰 재래식 탄두를 탑재토록 일부 개량한 모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브라사 3-30을 여러 발을 쏜후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브라사 3-30을 두 발을 쏘았고, 이틀 후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 2형을 발사했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은 2021년 9월 30일 이후 약 2년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2021년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시험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창공으로 솟구치는 사진을 확대해 보면 요격 미사일의 상단과 하단에 조종 날개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발사했던 미사일의 외형과 유사합니다. 북한은 대공 미사일로 번개 5호와 번개 6호를 개발, 운용하고 있고, 이들 미사일들은 각각 러시아의 S-300, S-400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인 항공 전력에 대응해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북러 군사협력 분위기 속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관련 협력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의 방공 요격망은 중고도 이상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핵심인 첨단 레이더나 유도체계 등에 필요한 부품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신형의 레이더 같은 것들을 북한에 판매할 가능성.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지대공 미사일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부품들, 특히 북한이 만들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동안 불가능한 정도 수준의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이죠.
장영근 센터장도 적의 항공기 또는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탐지 추적하고 계산해서 요격하는 기술은 북한의 자체 능력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데다 지대공 미사일이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일반적으로 오직 방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술을 준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부담감이 덜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 개발에도 나서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는 방어용 미사일과 인공위성과 같은 무기체계 인프라, 수중 드론 등으로 개발 영역을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2일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열흘 만에 네 번째로 보도된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거듭 확인했듯 미국은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11시쯤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브라살 3-30을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브라살 3-30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서해상으로 화살 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난 열흘 새 4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2일 BOA에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고령해져 보던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상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톤 민주당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고 사망했을 수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등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은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0만 달러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장관은 미북 간 모든 직접 대화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진전이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턴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전역의 한인 가족들은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아픔을 70년 넘게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여 이제는 옳은 일을 하고 이들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의원도 성명에서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은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친척들과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족과 재회할 기회를 박탈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을 다시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많은 한인들을 위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들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건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년간 매해 국무예산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국무부가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한인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명단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수년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거의 매년 추진됐고 의회를 통과한 안건들도 여러 건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지난 2022년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이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의회에선 공화당의 마크 커크 전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관련 입법을 주도했으며 이들이 2016년 은퇴한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캐런 베스 전 하원 의원이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베스 전 의원이 은퇴한 2022년 이후로는 상원에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론 의원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하와이를 방문해 이산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 인권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focused on seeking a humanitarian solution to allow for divided family members.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022년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건 비통한 일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해군 참모총장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은 2일 미국은 한국과 단결돼 있다며 우리는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공보실은 양영모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미 해군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공보실은 우리는 러시아나 북한과의 대결이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필요하다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방미와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는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서 전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문 및 훈련과 작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연합전력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양자 및 3자 대응을 통해 한국 해군의 참여와 미 해군과의 공조가 확대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목적과 시급성을 갖춘 다자간 훈련에 대한 한국 해군의 참여 확대를 통해 양국 해군 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달 30일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오는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양국 해군과 군사교류, 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양 총장의 이번 방문은 양국 해군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이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번 양 총장의 방문은 한국과의 국방협력, 참여 강화 등 영내 평화와 회복력, 안보를 증진하려는 캐나다의 목표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캐나다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를 우려한다며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이 이전되고 러시아가 이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끔찍한 행동은 영내 및 국제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락하며 선의의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이어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캐나다의 핵심 역내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양자 및 글로벌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따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내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며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은 이를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대정부 서면 질의와 답변 사이트에 따르면 아흐마드 국무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데이비드 알턴 상원 의원의 질의에 영국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일관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최근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규탄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분쟁 위험과 관련해 런던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엔 확인하지 않은 채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양자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계속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또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이런 무기의 이전과 사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강력한 제재 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고 영국은 북한이 불법 무기 이전과 국제 의무 위반에 관여한 책임을 묻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2일 최근 한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짐 샤넌 하원 의원의 질의에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빌리안 국무상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다우닝과 합의를 체결하고 한국이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도록 지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영국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엔 북한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기적 논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거듭 규탄하면서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제3국으로부터 군비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파악하고 폭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흐마드 국무상은 최근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소년들이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BBC 방송 보도와 관련해 책임 규명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알톤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영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최근 BBC 보도를 포함해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많은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양자와 다자 채널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다주기 위해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엔 사이먼 맨이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가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4. Cease the restrictions of civil society and independent media and forced repatriations and stop targeting human rights defenders.
맨이 대사는 중국은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고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교류를 지속하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효과적인 대응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원 사업에 제약이 있었다며 내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23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은 정부의 제한과 국경 폐쇄로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유니세프의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북한을 위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일부 지역에서 검진받은 어린이 중 4% 이상이 중증 또는 중등도 급성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으며 이는 2020년 이전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보건성에 따르면 설사병 치료를 받은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만이 경구용 수분 보충제를 투여받았다며 이는 높은 영양실조 비율을 고려할 때 어린이 생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까지 189개 지역사회 내 중증 및 중등도 영양실조 아동 33,322명이 표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연간 목표치 34.9%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목표치 56.8%에 해당하는 85만 3,100명의 어린이가 권장량에 해당하는 비타민 A를 두 차례 투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26만 3,500명이 두 차례의 미량 영양소 분말 보충제 혜택을 보는 등 보충제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북한에 1,14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성공적으로 반입했다며 이 중에는 실험실 용품과 의약품, 224만 달러어치의 결핵 및 말라리아 물품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어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콜드체인 장비 775개를 북한에 전달했고 이 장비들은 13개 지방의 224개 시설에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달된 콜드체인 장비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해 북한의 어린이 여성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6만 9,981명의 어린이가 디프테리아 백일에 파상풍, 비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을 접종받았고 49만 6,652명이 소화결핵 예방접종 BCG 주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역풍진 1차 접종을 받은 어린이는 46만 7천여 명, 2차 접종을 받은 어린이는 15만 4천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59만 4천여 명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았고 임산부 16만 7천여 명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을 접종했다고 유니세프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북한 내 9개 상수도 프로젝트를 지난해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학교 35개와 보건시설 22곳의 상수도 시스템이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긴급 상황 시 8만 2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비누와 위생키트, 양동이 등의 물품을 비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다른 유엔기구와 NGO 직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선 남북입니다. 북한 내에서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정당 조직을 만들려던 움직임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북한 최초의 자생적 반체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북한 보안당국이 만든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방의 한 중학교 교원이었던 신모 씨가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다가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10여 명과 함께 반체제 정당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개된 북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물 화물을 실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군자들과 국가 정보군만을 꾸미면서
영상을 보면 손으로 적은 당강령과 조직원 측의 일부가 나옵니다. 당강령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농민을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조직 원칙 1조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누구도 가입할 수 있다이며 제2조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 차별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에서 간부 등을 대상으로 제작돼 2021년에서 2022년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는 북한에서 자생적 민주주의 정당이 결성됐다가 처벌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생적인 조직적인 정당 활동은 확인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뭐 강령이나 여러 가지 지침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건 지금 확인된 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대외적으로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 총우당 같은 소수 정당이 있다고 선전하지만 노동당을 제외하곤 모두 관변단체에 불과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반체제 정당을 만들려던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다가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그동안 사회에 널리 퍼진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 문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 확산에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이런 점은 북한이 제정한 사회통제 법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매우 가혹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27조는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그리고 사진을 보았을 경우 5년에서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그리고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는 북한 사회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영국 BBC 방송은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평양 삼마 고급 중학교 학생인 리모군과 문모군이 손목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영상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반체제 정당이 결성된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해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외환난과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가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5,000원, 그리고 옥수수, 즉 강냉이는 1,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쌀 가격은 6,000원대로 그리고 강냉이는 3,0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 3,000원을 받아도 쌀 1kg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7월 기간 중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노동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에 충성한다는 건 요즘에 노동당의 권력에 앞에서나 이제 그러는 척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노동당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거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던 사람이 중학교 교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교원이 되려면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은 교원이 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 했다는 것은 지식인들도 노동당과 세습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박광일 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테리들 속에서 그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나 3대 세습을 바라보면서 이 북한 체제로서는 도저히 더는 희망이 없다.
박광일 씨는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 했던 신모 씨가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20, 30대 젊은 교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40 이상이 되면 처자식이 딸려서 반체제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강령 같은 거 써가지고 뭐 책가방에 걷어냈다면 적어도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가능하지. 한참 뭐 혈기 왕성하고 뭐.
실제로 1980, 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돈벌이와 잘 사는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캥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젊은 세대를 수용해야지 탄압과 단속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rket generation, yes.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 coming up are going to be harder and harder for the North Koreans to deal with.
현재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한 나머지 경제난은 심해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 세대와 지식인들은 김정은 수령 독재의 반감을 드러내며 반체제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유엔의 중국 인권 검토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 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신속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CC가 이를 개최한 중국 인권검토청문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중국이 주요 인권조약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탈북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Just one issue I'd like to bring up that we've been working on as a commission, our staff and I have been pushing hard on it, and that is the North Koreans who left North Korea, made their way into China.
스미스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스태프로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며 바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문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난민협약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약 2,000명 중 600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당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구체적으로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고 자신도 유엔 난민기구 유엔의 지시하를 포함해 많은 사람과 함께 노력했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로 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BOA에 CCC 위원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CCC 관계자들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CCC 청문회는 지난달 23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과 중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당시 UPR에선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CCC 소속 의원들과 중국 인권 전문가들은 UPR에서 중국 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 간의 괴리가 크다며 중국 공산당은 지속해서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CC 공동위원장인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특히 UPR에서 제기된 것처럼 홍콩의 자유 박탈, 티베트의 식민지 학교, 중국 내부의 감시와 검열 등의 행태가 계속된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obligated by international law to address these matters and put itself in compliance with the law.
머클리 위원은 한 비정부기구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기록에 대해 전 세계를 가스라이팅한다면서 자기 중심적인 개념 재정의와 동맹국 모집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은 실로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중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 망명자를 구금 송환하고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관행을 옹호하도록 초국가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나 CEO 임보든 텍사스대 국제안보법률센터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초국가적 탄압엔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said that transnational repression needs a transnational response. I think that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유엔과 기타 기구 내에서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동 결의안, 공동 이니셔티브,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UPRD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12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인권 상황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보호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CC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과 머클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홍콩 빙가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공산당 1인 독재에 대응한 신시민운동에 관여하다 체포된 인권변호사 딩자시 등 홍콩과 중국의 인권, 평화, 자유옹호자 4명을 2024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뉴스 김영골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 밤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2도입니다. 남포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도. 신우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2도. 강계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1도. 중강 흐리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4도. 개성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5도.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2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살펴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4도. 장지는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6도. 해산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3도. 청진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1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삼지연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앞바다 한때 눈이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지난주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12명이 사망했다고 칠레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화재는 현재 강풍 등의 영향으로 관광명소인 해안도시 비나델마르와 발파라이소 외곽까지 번진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산 중턱과 민가 지역에서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상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비나델마르 지역은 주변이 모두 불에 탔으며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발파라이소 지역 영상에도 주거용 고층 건물 근처 산에 난 불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연무가 다른 도시 지역을 뒤덮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누엘 몬살레브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칠레 전역에서 총 16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비나델마르 퀼푸에 지역에서만 주택 14,000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피해 지역에 밤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했으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군과 소방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고위관리의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이탈리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 교체에 대한 질문에 교체에 대해 말할 때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지도부의 방향과 관련한 뭔가 심각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이끌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면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체는 군대뿐 아니라 상당수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루한시크주 리시찬스크 지역에 대한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여성 9명과 어린이 1명 등 적어도 28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관리들이 이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리시찬스크 시내 한 제과점에 가해진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가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경안보 관련 예산을 포함한 1,18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날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안보용 202억 3천만 달러 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600억 6천만 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위한 141억 달러,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파트너 국가 지원용 48억 3천만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성명에서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며 정치가 이를 방해하게 하기에는 너무도 필수적이라면서 늦어도 오는 7일까지는 관련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우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경하면서도 공정한 일련의 국경 관련 개혁을 포함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협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국경 안전 강화와 합법적 이민 보호 등의 목적 외에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옹호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에 이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이 합의한 예산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하원에서 곧바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일 총선거를 앞둔 파키스탄에서 무장괴한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적어도 10명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 크와주 드라반 지역 경찰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3시경 무장괴한들이 경찰서에 총격을 가한 뒤 건물에 진입해 수류탄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이후 경찰과 2시간 반 넘게 교전을 벌였으며 사망자 외에 최소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누군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카이버 파크툰 크와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과 IS 등의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사건이 발생한 드라반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우호적인 자미아트 울레마의 이슬람이 정당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